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약 느헤미야 기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될 일에 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맞서며 자기 자신을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들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때가 되어야 그를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밀한 불법의 세력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계속하여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가 마침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불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넘어뜨리시고 다시 오실 때의 그 광채로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불법자는 사탄의 일을 하려고 올 것입니다. 그는 온갖 거짓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속임수를 써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리는 강한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여 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니헤미야기 제3장.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동료 제사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짝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꼬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베르 손자요 베레갈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엔 문은 바사의 아들인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뚜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게와와 바한모함의 아들인 하숲은 풀문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야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걸음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걸음문은 베닷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가브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레스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뱃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부그 아들인 니에미아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이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베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다스 아들인 바에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까지는 삿배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하꼬스 손자이며 우리아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여 마세아의 아들인 아샤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샤라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다스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 쪽과 윗대골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쉬청에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 아들인 부다야와 오베르 살고 있는 성전 마길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유루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메르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마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마길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소하였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르치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율법의 행위의 무용론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속에서 비록 정죄의 법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 이전에 주어진 언약을 율법에 폐할 수 없다는 데서 율법 행위와 믿음의 비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믿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낱말이 바로 약속 또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나 약속은 지금 당장에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므로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이 언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경 자체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언약, 구약 성경과 새 언약, 신약 성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도 이 언약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신 적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그리고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두 절 속에는 먼저 사람의 예를 들어 언약을 설명하고 사람 간의 약속도 어겨서는 안 된다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 절대로 어겨질 수 없다는 사람과 15절 하나님 17절의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5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사람 간의 귀중한 언약의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에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 간의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들을 절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서서 만약에 서로 간의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쪼개놓은 짐승처럼 몸을 쪼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모습으로 이것을 두고 사람의 예대로 하노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면 사람 간의 작은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약속이 지켜질 때 신뢰, 즉 믿음은 쌓여가고 더욱 큰 미래의 약속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7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즉 자녀를 삼으실 것을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창세 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기는 예는 영적인 세계의 역사에서나 이 세상의 역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기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였고 그것은 그냥 허튼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위한 행위는 의무에 의한 행위인 율법과는 다릅니다.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언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망적인 행동이 됩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메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행동과 영생의 기업이나 주시는 사랑을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확실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과 더불어 확인하는 바울의 의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당연히 그의 자손에게도 계승되는 언약이겠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하신 것은 그의 육신의 혈통을 통한 것이 아님이 확실한데 왜냐하면 그의 혈통을 통한 자손들이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이삭의 계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4절 하반절에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6절이고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7절에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1절에 하신 것입니다. 다시 18장에서 새 천사를 보내셔서 주신 언약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언약에도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든 사라는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2절라고 부정하고 맙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3절에 책망하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 상반절에 하신 후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역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은 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어진 아들이 웃다라는 의미의 이삭이었는데 나중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도의 표상이었고 예수도도 이삭과 같은 의미를 가짐을 봅니다. 예수도는 불신하는 비웃음을 웃는 사람과 감격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여러 번 이 언약을 확인하시는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신 것에서 약속들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열둘의 자식으로 이 약속이 확대되는 야곱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유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의 발음이 중요하고 다릅니다. 즉 유업과 율법이 그것인데 사실 둘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사실 율법은 한 가지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5절이고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오늘 18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본래 상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하고 유산 또는 소유를 의미하는 클레로노미아라는 그리스어입니다. 당연히 나중에 더하여진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확인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율법에는 약속이 없고 다만 지킬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씀 자체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 역시 우리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이나 산소처럼 영적인 요소에서 귀중한 것이지만 범죄한 사람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찬송이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식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그들이 가는 길에 합류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두 사람에게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제자는 나그네의 질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나그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기대를 했으며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나그네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두 제자가 길에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한 나그네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나그네를 저녁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제 형제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제 형제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heart burning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붙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두 제자의 그것처럼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내 영혼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식사를 못하신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적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과 성품을 타고나신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 갈등과 추위,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